빌립보서 26번 메시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 한 구절, 한 마디 말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훈련합니다. 특히 나는 다소 당황케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계속하기 전에 나는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당황케 하는 요소들을 좀 지적해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몇 가지 난제.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유익이며 해입니까? 나아가서 그는 왜 유익을 복수로 말하고 해를 단수로 말합니까?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당황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탁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식과 지식의 탁월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또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과 어떤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는 배설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왜 그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해와 배설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바울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지려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도록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발견된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10절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함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왜 여기서 누림과 체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표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아직 이것에 대한 적당한 정의를 가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이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그는 본받는 이라는 말을 왜 사용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이 표현에 의해 제기된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뛰어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하든지 라는 말조차도 주의 깊은 고려를 요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추구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득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얻었다는 말을 사용합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난해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추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긴다란 무슨 뜻입니까? 또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을 때만 어떤 일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천성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때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잡으려고 라는 바울의 표현 또한 독특하며 자세히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또한 14절에 있는 목표와 상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지 말고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높은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나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왜 그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예수라는 이름 앞에 둡니까? 분명히 그 순서는 중요하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더욱이 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히 관용구의 문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그 난제를 풀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바울은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라고 말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은 계속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자란 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온전히 자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이 표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자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약간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소 어려운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생각과 달리 생각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이 간단한 말들이 중요한 개념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이것 곧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것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거의 모든 구가 난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호흡이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함으로써 성경의 단어와 절과 문장의 뜻과 중요성을 진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어려운 구절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적 풍성을 얻을 것입니다. 두 가지 처리. 빌립보서의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사도와 믿는 이들 사이의 영적 교통을 봅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3장은 두 종류의 처리, 혼과 몸의 처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따르면 우리의 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을 해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혼 안으로 역사되어 왔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혼은 이 요소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로 조성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존재 안의 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존재 안의 방을 점령하고 있는 바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영에 제한시키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혼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혼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혼은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로, 특히 당신의 국민적 특성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나는 모든 성도들의 혼이 이러한 것들로 조성되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의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혼을 처리할 뿐 아니라 몸을 처리합니다. 그는 믿는 이들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향락을 가져서는 안 됨을 지적합니다. 결론의 말. 3장을 쓴 후에 바울의 부담은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4장은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결론에서 바울은 어떤 부가적인 주요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4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미 쓴 것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 요점들의 확인입니다. 나아가서 4장의 요점은 믿는 이들에게 친교의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그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바울이 느낌이 충만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믿는 이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로 언급한 후에 그는 다시 사랑하는 자들인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은 안으로는 그의 기쁨이었고 밖으로는 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기쁨은 안에 있는 반면에 면류관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그의 안의 즐거움인 동시에 그의 밖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서라는 표현은 앞 구절에서 제시된 대로 특별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보여준 대로 서 있기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함.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 두 자매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한 혼으로 함께 힘쓰라는 권면과 한 가지를 생각함으로 혼 안에 연결되라는 권면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들은 바울에게 도움이 된 매우 좋은 자매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관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힘썼으며 또 글레멘트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 외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썼다고 말합니다. 힘쓰다는 헬라어는 체육 용어입니다. 그것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씨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매들은 복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힘쓰는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일지라도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앞에 있는 장들에 따르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투려는 유혹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바울이 이 자매들에게 말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 4장 3절에서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고대에는 쟁기를 끄는데 두 마리의 소를 사용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용어는 공통된 짐을 지기 위하여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서를 씀에 있어서 바울은 같은 멍에 아래서 그와 같이 같은 짐을 질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생각에 있어 매우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멍에를 메었다면 바울과 같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이 그를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매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줄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이 있었으므로 이 짐을 지기 위해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맬 빌립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멍에를 메었으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멍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바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정신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멍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의견을 달리하는 이 두 자매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최소한 한 성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을 결론짓는 매우 실제적인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썼지만 나는 이 편지가 완전한 일을 해내리라는 확신이 없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같은 생각으로 참으로 멍에를 메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사람이 이 자매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나와 같은 생각 아래 멍에를 메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의 미움과 거절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사역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까지 할지 모르나 사역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생각 아래서 멍에를 메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한 바울의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피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바울의 표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나 사실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빌립보에 믿는 이들이 이러한 생각, 곧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의 권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을 한 뒤에 그는 다투고 있었던 두 자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인 어떤 이가 그와 함께 수고하기를 권하여 요디아와 순두개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분쟁으로부터 돌이켜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두도록 돕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의 중요성.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들이 분쟁을 하고 있든 어떻든 그들은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쟁하는 자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뻐함은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것을 생각하려면 기뻐하기를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또한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탁월한 특성을 갖는 비결입니다. 이 구절들에 나타난 미덕들을 가지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